1919년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배는 독일에게는 상당히 굴욕적이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해 영토를 빼앗긴 것은 물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려줘야 했습니다. 물어줘야 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은 가치가 하락했고 대공황으로 실업자는 급증했고 미래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정부는 무능해 보였고 정치인들은 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히틀러입니다. 많은 독일 국민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가지고 히틀러는 많은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가 만든 법 중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신당 창당 금지법. 네, 정당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즉 국회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또 이런 법도 있었어요. 의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행정부로 이관.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히틀러는 독재를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법 중에는 히틀러가 독단적으로 만든 법도 있지만 국민들의 지지와 투표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국민은 히틀러가 독일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히틀러가 나라의 위기를 해결해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나라에 실추된 명예를 세워주고 독일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는 국민을 구원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과 전 유럽에 고통과 비극을 주었을 뿐입니다. 한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내 인생을 누가 통치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구원해 줄 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왕,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는 왕, 어떤 사람은 인기, 명예라는 왕을 섬기고 자신은 기꺼이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하면서 대학교가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의 꿈은 의사였습니다. 의대에 가면 의대가 모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신을 부유하게 해주고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가기 위해서 수학능력 시험을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형제에게 들었는데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수학을 몇 개 틀려야 할까요? 거의 다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신세계죠? 그런데 수능을 보는데 수학 문제가 그 당시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형제는 직감하게 됩니다. 아, 수학 만점 받을 수 없겠다. 이 형제는 수학 시간 내내 울면서 남은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는 의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능 점수가 좋으면 자신이 원하는 의대에 갈 수 있다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 학교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기꺼이 수학능력 시험을 왕으로 섬기고 기꺼이 수능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섬기고 있는 왕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내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이것이 있으면 좋기도 하다가 이것이 사라지면 슬퍼지게 하는 것,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 네, 당신이 섬기고 있는 왕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섬기고 있는 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요,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무엇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그 왕의 출처는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 왕은 근본이 있는 자인가? 두 번째, 그 왕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 세 번째, 그 왕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처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또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분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분입니다. 본문에서는 진정한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동방은 오늘날의 이란으로, 이란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자를 의미합니다. 네, 동방에 살았던 그 천문학자들, 그 박사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아마도 구약 성경이 동방 박사들 이전에 이미 그 동방 지역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아마도 동방 박사들은 그 이전부터 동방 지역에 있었던 구약 성경을 접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왕을 찾고자 아마도 오랜 시간 별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범한 별을 발견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찾아온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여기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다고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헤롯은 이 당황한 마음을 감추고 율법학자들에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물어봅니다. 율법학자들은 자,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찾았을까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봤어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렇지 않고 구약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찾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 어디를 보고? 구약 성경? 미가서를 보고 네, 그리스도,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헤롯 왕한테 얘기해 줍니다. 정말 그런지 미가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난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구약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동방 박사들이 어딜 가요? 베들레헴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스, 히브리어로 예수아, 여기 수많은 수아들이 있죠? 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이렇게 흔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가 아주 절실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누구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진짜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해 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나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탁지원 국제종교문화연구소장에 따르면 국내에 자신을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명이고 자기가 구원자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를 구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물질의 세계,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상당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왔어요. 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를 스스로 낮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린 상당히 생소하게 들립니다. 보통의 왕은요, 자기를 낮춰요,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보통의 왕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은 스스로 낮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왕을 하려고 했어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아기를 찾거든 나도 경배해야 하니까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네, 헤롯 왕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동방으로 가버리자 헤롯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네, 태어난 두 살 이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입니다. 정말 그런지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기 헤롯이에요. 헤롯은 사람을 보내요.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여러분, 왜 헤롯은 베들레헴 그리고 그 가까운 지역에 싸그리 모든 두 살짜리 이하 남자 아이를 죽였을까요? 자기가 계속해서 왕하려고, 자기가 계속해서 군림하려고, 자기가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왕해 먹으려고. 보통의 왕은요,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계속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자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제거해버리죠. 여러분, 헤롯만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키우고 있지 않아요? 경쟁자가 나타나면 막 이기려고 하잖아요? 때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력처럼 힘과 폭력으로 군림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쉬운 일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에게 이 땅은 가장 낮은 곳이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그 신의 존귀와 위엄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얘기를 볼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그 어떤 선생님이 당신이 1년 동안 치우지 않는 방 안에 들어가서 당신이 오늘도 먹었던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당신과 함께 대중교통을 타는 것보다 더 스스로 낮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뭘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구원사역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보통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자, 예수님은 3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아기에서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몫으로 사셨어요.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하기 전까지 기다리셨어요. 왜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리셨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과 3년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12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네, 예수님과 차원이 다른 결국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네, 그 배신자들을 내쫓지 않고 나는 너희와 달라 내쫓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신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셨고 자기와 상종할 수 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도 끝까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먼 곳을 가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불편함을 감수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면, 당신이 상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세상에 좋은 왕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와 한글로 백성들을 구원했고 아브라함 링컨은 자유와 법으로 노예를 구원했어요. 넬슨 만델라는 용서와 화해로 국민들을 위기에서 구했어요. 그런데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에 죽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분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었고 잠을 주무실 때도 있었고 지금 잠을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네, 지금 잠잘 때가 아니죠? 자, 깨워주세요. 네. 네,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지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요, 원수 사이였어요. 자, 다 함께 원수 사이. 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그니까? 네, 아니죠. 네. 우리는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왜 원수였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뭐를 달라고 그래요? 유산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아버지 유산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는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저는 하나님 없는 게 더 편해요. 하나님 없는 게 더 자유로워요. 하나님 제 인생에 사라져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 함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아니, 하나님 좀 이렇게 무시했다고 해서 그게 왜 죄고 아니, 좀 죄 지었다고 왜 그래서 왜 제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원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가 있어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나무를 무시하고 떠나면 이 나뭇가지는 어떻게 되죠? 네, 말라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고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불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죽음은 죽음인데 어떤 죽음을 당할까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누군가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죄값을 치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온전히 죄가 전가되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요, 사랑하는 딸이 있었다는 건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저를 닮았어요. 딸인데 저를 닮았다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딸을 사랑하니까, 딸아,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 죄 졌다면서, 너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면서 아빠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얘기나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딸의 죄를 뒤집어 쓰고 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하더라도 딸의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의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제 딸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딸의 죄를 온전히 뒤집어 써야 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건 이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분인데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마음에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될 일이 없으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얘기했던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가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나라의 위기를 해결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히틀러는 독일과 전 유럽에 큰 비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끄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래도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들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당신을 구원할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할 왕이 나셨습니다. 저는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의 오심을 더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의 오심을 더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알고 싶습니까? 특별하게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 저는 인근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 3명을 만났습니다. 그 3명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했어요. 너를 구원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 얘기를 전했어요. 첫 번째 학생 바로 예수 믿겠다고 하고 결심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 어렸을 때 친구들과 교회 다녔고 지금은 한동안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이 형제가 복음을 듣기 전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차이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형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 세 번째 학생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세 번째 학생의 반응이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자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이야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뻤을까요? 누군가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전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세 명의 대학생은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 세 명의 대학생을 전도한 학생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그냥 복음을 전한 것 뿐입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혼자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세 명의 대학생을 데려왔던 그 학생처럼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